온 성가대 찬양 처럼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요. 그냥 나를 참아주셔서만 감사한 게 아니고 한번 처음에는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그거에 대답으로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다 못 참고 계시는 거.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아버님하고 이게 통화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도 오지 말라고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테고 뭐 네가 온들 뭐를 하겠냐 그러시면서 항상 전화할 때마다 물으시는 게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참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싶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걸 수도 있겠다. 뭐 아버님에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여쭤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못난 아들을 목회자로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다. 아버님 저에게 대해서 늘 걱정하시고 또 근심하시던 일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 아마 목사로 제가 온전치 않은 것을 잘 아실 터이고 또 뭐 제 성격이 그렇게 아주 원만하고 되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어서 혹 목회하는 가운데 상처 입는 사람들도 있을 터이고 섭섭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서 있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어서요. 주로 설교자로 성경에 대하여 혹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많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 이런 책을 쓰면서 나와 너 나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보통은 자기가 상대를 대할 때 상대와 혹은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아주 좋은 그런 한 존재 그리고 아주 못난 모습 그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그 함정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적인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힘겨움 그리고 아주 연약한 채로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한 어려움 그러니까 되고는 싶은데 안 되고 안 되어야 할 것에 자꾸 가까운 것으로 인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너도 나도 저 사람에게 존중받는 귀한 존재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귀한 존재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 그 관계가 우리를 조금 더 바른 관계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 아마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얄팍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 나의 어떠함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가 있잖아요. 좀 건강하고 또 착하고 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뤄내고 또 무엇인가를 능력 있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못 도달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러워 생각하기에 참 어렵고,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그것을 도달하거나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깔보고 얕잡아보고 혹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가치로운, 그것 하나로 굉장히 가치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반대로 내가 대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가치로운 존재로 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서로 사이에서 아주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주로 이제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제가 성도들을 제3자로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물론 그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종종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떨어진 채로 혹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참아주시는 성도들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감사하고, 아 성도들이 나를 많이 참아주기도 하고 또 봐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 자리 앞에 좀 진솔하게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다른 특이하게 잡아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뭘까요? 그 다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이 비슷한 영화 제목이 있어요. 완전히 반대인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뭐 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런 제목이 있길래 영화가 있구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마 사랑 얘기인 것 같고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결혼하실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는 맞았죠. 지금은 어떠세요? 아멘. 아, 너무 네. 네. 시간이 짧으셔서. 근데 사실은 그때는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아유 그래도 더 했을 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 부부관계만 그런가요? 친구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야 그때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그게 전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아유 이상해 그건 안 그런 것 같아. 혹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을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지, 또 그게 내게 알려졌을 때 내가 고백했을 때는 그게 내 마음속에 충만했는데 지금은 글쎄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사람이 결혼하고 20년 지나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살다가 보니 쌓여가는 것들이 있고 오해되는 것들이 있고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죠. 좋게.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너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 변하실까요? 네.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가가지고 다섯 번 했습니다. 그 4주를 지나는데 설교를 다섯 번 해가지고요. 선후배 목사님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해서. 근데 교회마다 분위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뭐 제가 잘 아는 선후배여서는지 비슷 저희 교회와 비슷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던데 간혹 한 몇 교회는 굉장히 반응이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뭐 수시로 질문하는 것 때도 대답 잘하시고 뭐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잘하시고 그러셔서 아 참 다른 분위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분위기 바꿔보는 대답을 좀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변하실까요? 네, 하나님 안 변하세요. 변하시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 얼마 되지 않은 3개월 이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은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곳에 도착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사실은 시내산 호렙산에 가까운 어떤 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었던 모양입니다. 뭐 그 광야니까 아주 큰 우물이 아니고는 물을 구할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 가도 쉽지는 않았겠죠.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바로 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주냐 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그냥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세요. 이 정도거나 아 우리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물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살기 등등해서 모세한테 돌을 막 던질 지경이 돼서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여호와를 시험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사실은 뭐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어디 갔더니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줘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어디 갔더니 먹을 게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됐으니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어디 갔더니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전쟁하면 우리가 지게 생겼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한다고 돌아가야 되겠다. 가다 보니 앞에 홍해가 있어. 그 길이 막혀 있으니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다시 시기를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세 달째 되던 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뒤쪽에 가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달 정도 뭐 혹은 한 달 반 정도 여정을 지난 때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 처음 막다트린 곳이 홍해라는 곳이었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그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닫으시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 군대는 물리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광야에 도달한 첫 자리에서 그들이 우물을 만났는데 우물 물이 썼어요. 먹으면 배탈이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그 물을 먹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노정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잡아먹을 동물들도 더 이상 없어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때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6장에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곳에서 길을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차례 다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왔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냐 교육을 좀 못 받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신앙만 못해서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다.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찝찝해요. 그죠? 우리나 이 사람들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익숙해져서 아니 불평하는 게 익숙해져서 주시는 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지금이 10년쯤 지났으면 조금은 더 이해할 만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뭘 먹었다고요? 만나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마 도착하자마자 물 없으니까 막 이렇게 환해지도 않았겠죠. 장막도 쳐야 됐고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주신 만나를 거둬서 먹고 그리고 만나 먹다 보니까 목이 메는데 가져온 물은 다 먹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물이 없는데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우리한테 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요구 안 했겠죠. 믿었지 않았을까요? 아, 그거는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 인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광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기둥으로 그들 사이에 가운데 앞에 계셨어요. 그 불기둥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그 불기둥이 지금 르비딤 진을 친 그 중간에 임재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안식일 하루 전날은 그 만나를 두 배 거두어서 안식일 날 썩지 아니하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통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먹을 수 있구나를 아마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겠죠. 몇 주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성경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전날인데도 안식일날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걷어서 다 먹고는 안식일날 아침에 나갔다가 허탕치고 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은 안식일 아닌 날도 뭐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귀찮아서 좀 푹 잘 생각을 하고 그 전날 많이 걷어요.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그리고 밥 먹고 반 남겨뒀는데 안식일 날이 안 날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썩어서 벌레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이곳에 와서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전 믿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나온 길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게 보통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지난 3개월여간 동안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도 알았는데 그들은 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왜였을까요? 이들이 우리와 비슷하다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급한 거겠죠. 하나님이 주실 줄은 알지만 그걸 기다리기가 조급한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이까지 물 빨리 안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꼭 힘들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주실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물을 좀 내셔가지고 도착하면 땀도 좀 닦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좀 좋아? 하나님 능력도 없으신 것도 아니면서 아시면 만나를 분명히 오늘 주셨으면 만나 먹고 이제 목도 좀 마를 줄 아시면 물 좀 예비해 주셨다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좀 좋고 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그래야 하나님 물 주시고 만나만 말고 고기도 달라고 그래야 주시고 뭐 굳이 하나님 그러시냐는 거지. 좀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보면요 미리암의 찬양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만나움의 추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물이 없어 목말라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은 알지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답답한. 어쩌면 이렇게 때를 써야 그제서 하나님 주시니까 그래서 때를 쓰는 건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참 힘겹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심정 비슷할까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심지어 죽을 병에 든 그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내 이 문제는 지금 안 들어주십니까? 그게 우리의 어려움 아닌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어려움은 그것 아닌가요? 알죠. 하나님 그런 분이신지 알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놓쳐버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세 번째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까지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 반석이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어떤 반석인 것 같아 보여요. 거기로 오도록 합니다. 거기에 내가 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아주 뭐 의미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넌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따로 와가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해. 가기 위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대표로 혹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신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걸 백성에게 설명하도록. 만약에 반대로 이 장로들 앞에 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그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것을 설명하고 다독거리고 혹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테이니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면 나일강 하수를 쳤던 지팡이라고 특별히 설명하세요. 나일강 하수를 이 지팡이로 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일강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생명의 젖줄, 이집트의 가장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던 나일 강물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강물이 죽음의 근원이 됐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쓰셨던 그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 지팡이를 우리 백성을 위하여 쳤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요? 생명의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또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바다를 덮으셔서 그들을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에는 그들을 살리는 지팡이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숱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로우시고 또 두려우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래 참으셔요. 물론 그 자식의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시지 않아요. 그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신앙 고백과 경험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 어떠한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여정의 이야기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언제까지 이야기 불과 2, 3년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가는 그 마지막 40년의 마지막 몇 년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중간에 긴 광야 생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노정 어디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이들이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침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고요.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와서 그 이야기를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탐하러 왔다는 사실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영탐하러 사람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조금이라도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보냈겠죠. 남자들이 얼마나 되고 전쟁을 얼마나 할 만하며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해라. 남자들이 그 당시에 돌 칼로 할례를 행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일주일 이상을 텐트에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여리고성 군대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들이 몰수히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 갖지 않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략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할례 하나님 하라는 거 하시오. 둘로 나누어서 반은 진영을 좀 보호하고 전쟁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반은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으면 나머지 반이 또 진영을 돌아보고 나머지 반 할례 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대책이 있으시겠다. 그들이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40년 지나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사실은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만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고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물을 줘야 먹어요.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내가 경작해가지고 음식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야 그거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내 뒤를 치기로 작정하면 광야에서는 도저히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추운 날씨, 그 가운데서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 기적이 잘 있지 않습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광야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경험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그 땅에서는 일상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경작하여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 만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좀 쉬엄쉬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나에다 뭐 첨가해 먹을 것만 잘 경작해가지고 좀 파나 쪽파나 뭐 양파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섞어 먹고 튀겨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용할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안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걸 구해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석을 깨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뭄이 있을까 걱정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추위 걱정을 하기도 해야 했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잘 단단히 짓기도 해야 됐습니다.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서를 지키기도 해야 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생기고 부자도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유유자적하느라고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보니 삶의 차이가 났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결국은 사회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지켜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에는 직접 그렇게 빨리 개입하지 않을까요? 이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그들도 그곳에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고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때로는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때는 그렇게 금방 대답하시더니 요즘은 잘 그렇게 금방 대답 안 하셔서 그래서 투정, 이스라엘이 그래서 투정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시는 겁니까? 그 하실 수 있는 줄은 아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때로는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 그것이 강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에 두시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의 삶에 놓여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자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또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잠 가운데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